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당국자들이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특정 회원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지금까지 이동한 북한군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의 병력이 배치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의 병력 수가 2개 여단 12,000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에서 전투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한 블링컨 장관은 벤구리온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행 항공기 탑승 직전 취재진 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성공이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 제거작전 성공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거둔 성과들을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대부분 파괴해 가자에서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의 종료와 가자지구 전후 플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개 있다면서 하나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가자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내에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비롯한 군사 지원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벤구리온 공항 간담회와 비슷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네타냐후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체제 문제 등을 의제로 삼아 대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다수 났다고 현지 방국이 발표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수도 앙카라 인근 카흐라만 카잔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 NTV는 이날 오후 4시께 폭발이 일어난 뒤 총성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베르 튀르크 방송은 이번 폭발이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은 현장에 구조대가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튀르크 방송은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테러리스트 한두 명이 현장에 침입해 충돌이 벌어졌고 상업용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회사는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약 80%를 담당하는 곳으로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통해 양국이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할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채광으로 유명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아칸소에서 현대 산업의 필수 광물이죠. 리튬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이 최대 1,900만 톤.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모두 만들고도 남을 양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에 따르면 이 리튬은 아칸소 남부의 스맥오버 지층의 지하 염수 성분입니다. 석회현 지질을 형성한 고대 바다의 유물인 셈인데요. 특히 주위에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등 다른 주로 이어지는 이 스맥오버 지층은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자원의 보고이고 그동안에도 한 400만 톤 정도 리튬 매장을 추정했던 터라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찾아낸 최대 1,900만 톤의 리튬 매장 소식을 더 반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금물을 말려서 리튬을 걸러내는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수자원 고갈의 위험도 있어서 더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리튬을 대량 생산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투자도 한창입니다. 자, 아칸소 스맥오버에서 리튬 추출을 시작하면 2030년에는 1년에 1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필요분을 모두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미국은 이제 막 리튬 산업이 시작됐지만 호주와 중국, 칠레는 이미 세계의 리튬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량은 자동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5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내륙 지역으로 오전까지 안개가 많이 낀다는 소식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낮에는 9도에서 20도 사이, 낮 기온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개성의 아침 최저가 5도입니다. 함흥은 6도고요. 청진 4도, 원산 8도, 중강과 해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18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 함흥, 원산의 낮 최고 20도, 중강은 15도, 해산 14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정리해드리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주요 소식 알아보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y're seen as perhaps a liberal state in some sense because it was the first.
네바다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주로 보여집니다. 무과실 이혼.
오늘의 주제는 유명 인사들의 대선 후보 지지와 그 영향, 그리고 경합주로 주목받는 네바다주입니다. 자, 미국의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 이어드립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을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서로를 겨냥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는 가자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space of a year, it's managed to dismantle Hamas's military capacity.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전력과 무기를 분쇄했고 최근에는 수장 야히야 시나르를 포함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성공의 대가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면서 이제 그런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을 하려면,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두 가지 할 일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인질 귀환과 이후 일어날 일의 이해의 바탕을 둔 전쟁 종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하루에 한 것이고 이번 중동 순방에서 계속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는 것도요. 이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인데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도 얘기했습니까?
네, 먼저 블링컨 장관은 이란과 이란 대리인들의 공격에서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긴장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23일 이스라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고요.
네.
이후 카타르에 들린 뒤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부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25일 런던에서 아랍 나라 외무장관들을 또 만나서 가자와 레바논 전쟁을 논의할 것이라고 22일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장관이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약 1시간 반 동안 회담했는데요. 국무부는 23일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블링컨 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에게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질들을 석방하며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 성명은 또 블링컨 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가 전후 기간 안보와 통치, 재건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영내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한 사우디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레바논의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그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 이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이 22일 발표했는데 헤즈볼라에서도 사실을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예로운 삶을 산 위대한 지도자와 순교자를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피에딘이 이 정보국장 알리 후세인 하지마와 함께 3주 전에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겨냥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피에딘은 지난달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인데요. 이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티레라는 도시를 23일 공격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23일 티레를 폭격하기 시작했다고 이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개시 3시간 전에 주민들에게 도시 중심부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인터넷에서 발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티레 주민 수만 명이 이미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레바논의 티레가 잘 알려진 곳이네요.
맞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있는데요. UN 이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으로 올린 지역입니다.
네.
이곳은 어부와 관광객 그리고 주둔지에서 나와 휴식하는 UN 평화유지군 유니필 병사들로 북적이는 도시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약 2,500명이 숨졌고 적어도 120만 명이 집을 떠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63명이 지난 24시간, 이 24시간 동안에 나왔다고 레바논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구촌오늘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이제 대선 운동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22일에도 아주 바쁜 일정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2일 플로리다주에서 타운홀 미팅에 나왔고요.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따로 유세 일정은 없었고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 그리고 MBC 방송과 회견했습니다.
네. 자, 22일 일정에서 두 후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리스 후보 쪽을 보면요. 특히 MBC 방송 회견에서 나온 말이 눈에 띄는데요. 진행자가 이번 대선 결과를 트럼프 후보가 뒤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네.
해리스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We will deal with election night and the days after as they come, and we have the resources and the expertise and the focus on that as well.
선거 날 밤과 다음 날들을 오는 대로 다룰 것이라고 해리스 후보는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자원과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번 대선에서요,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를 지난 대선 때 뒤집으려 했다면서 미국인들이 이 국가 미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텔레문도와도 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그 라티노죠.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회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초접전이다 보니까 흑인뿐만이 아니라 라티노,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진영 모두 이들에게 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22일 텔레문도와의 회견에서 대출 요건 완화 등 라티노 유권자들을 위한 맞춤형 경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22일 유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이 라틴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m going 14 more days and we're going to have a big victory party.
네,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실제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금 봤다면서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일이 남았고 바라건대 대승 파티를 하고 미국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22일 행사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겨냥한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잔을 하고 유세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그가 게으르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가 지능이 낮다는 뭐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 측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후보의 말은 인종이나 성별의 근거들을 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소화하는 바쁜 일정과 비교한다면 해리스 후보는 지치고 게으르다면서 그건 인종이나 성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영국하고 독일이 방위 협정을 맺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 국방장관이 23일 런던에서 방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협정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방위 협정이라고 당국자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토 회원국인 이 두 나라가 별도로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 지금 2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다음 달에 열릴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영국과 독일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네. 그 협정 시기에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열렸네요.
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23일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동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유럽이 자체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영국이 나토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위험해진 세상에서 동맹은 우리의 전략적 강점이며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의 안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무기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동유럽의 나토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 외에 이 사이버 공격, 정치 개입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한 공격을 말합니다.
네, 자 영국과 독일 두 나라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이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에 따라서 이 잠수함 사냥기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P8, P8 해상 초계기가 스코틀랜드 군사기지에서 주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대서양을 순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또 북해의 중요한 수중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 무기 개발 분야의 협력도 있습니까?
네, 두 나라는 영국의 기존 스톰 시드우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무기를 우선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의 거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영국산 강철을 사용해서 대포용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국은 새로운 지상과 공중 드론 개발에도 협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독일과 영국 이 두 나라 협정이 동유럽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관리들은 이 협정이 나토 동부 전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독일군이 동유럽 국가들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당국자들은 이 협정은 양국군이 현지에서 더 긴밀하게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됨을 뜻하며 이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지상군이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싸우고 또 이길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최대 350억 유로, 미화로 380억 달러를 대출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이 같은 계획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518표, 반대 56표, 기권 61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EU 쪽의 그 의사결정 절차는 모두 끝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EU 회원국 정부는 이달 초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이번 22일의 표결이 이 마지막 입법 단계였습니다.
그 러시아의 동결 자산은 대부분 유럽에 묶여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 러시아가 서방에 예치한 자산을 동결했는데요. 이 전체 자산의 3분의 2 이상, 약 2,100억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는 약 2,260억 달러가 EU에 묶여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해협을 또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이 이끄는 전단이 23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장이 밝혔습니다. 구리슝 타이완 국방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랴오닝함이 현재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해협 중앙선 서쪽을 따라 북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랴오닝함이 중국의 1세대 항공모함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은 아니고요. 구소련의 배를 사서 개조한 항모입니다. 랴오닝함은 지난주 중국이 타이완 섬을 에워싸는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을 때도 동원됐었습니다. 예.
중국하고 타이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 이 민진당의 차잉원 총통 정부에 의해서 지난 5월에는 같은 당의 라이칭더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안 간의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 총통이 전임인 차잉원 총통보다 더 강한 수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0월 10일 타이완 국경일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도 중국의 타이완 합병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며칠 후 전투기와 무인기 등 대규모 군용기 또 군함을 파견해서 타이완을 에워싸는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랴오닝함의 해협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중국의 한 지방이라면서 타이완에 국방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당국이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의 함정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타이완 해협을 국제 수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 영공과 영해 보호를 위해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이 타이완 해협 일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요. 지난 20일에는 이 미국과 캐나다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나 시기, 장소 등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부재자 투표가 여러 유형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미국투표재단은 미국 대선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부재자 투표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혼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기원은 19세기 남북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재자 투표는 당시 전장에 나간 병사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안됐습니다. 이후에 주들이 자체적으로 부재자 투표법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내 비영리 조직인 vote.org는 일명 우편 투표로도 불리는 부재자 투표가 선거일 전에 우편 투표지를 통해 시행된다고 설명합니다.
Coronavirus and the social distancing that comes with it is providing ammunition for those who want to expand the ability for Americans to vote by mail. Trump threatened.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9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전국 주 의회 협의회를 인용해 수도 워싱턴 DC와 모든 주가 최소한 일부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6개 주와 DC는 특정한 사유 없이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특히 2024년 1월 기준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DC와 8개 주가 선거에서 유권자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DC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오리건, 유타, 워싱턴, 그리고 버몬트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버몬트주는 일반 선거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나 지역에 따라서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이걸 역시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보내거나 직접 선거관리당국 또는 투표지 수거함에 가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우편 요금이 미리 지급된 반송 봉투를 첨부해 투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냅니다. 우편 투표지의 신청과 반송 시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선의 부재자 투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인기 대중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부터 전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지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올해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격전지로 불리는 7개 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의 네바다주는 어느 한 주요 정당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 경합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대선 후보 지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 씨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대부분의 스위프트 씨 팬은 그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도 응원하고 있지요. 지난 9월 스위프트 씨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해리스 부통령을 안정적이고 재능 있는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스위프트 씨의 팬인 제슬린 코어 씨는 위스콘신주 마켓대학교의 민주당 의장인데요.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로서 코어 씨는 스위프트 씨의 행보를 환영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going to change voters' minds.
유권자들의 마음을 꼭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하도록, 나가서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Kamala Harris and Tim Walz are committed to a vision of this country that respects and includes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는 계층, 종교, 인종, 정치적 관점,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설적인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는 자신의 셔츠를 찢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마니아가 날뛰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트럼프 마니아가 다시 통치하게 합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합시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연한 컨트리 음악 가수 키드 록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마다 지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씨 같은 유명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때 투표 정보 사이트에 수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지지 발표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The critical question is going to be, is it voter registration in the places that matter?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유권자 등록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권자 등록이 실제로 투표율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햄린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슐츠 교수는 유명인들의 막판 지지는 선거 판도를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Since Joe Biden exited and Kamala Harris came in.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뛰어든 다음 여론에서 작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중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슈츠 교수는 하지만 어떤 유명인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11월 5일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동기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경합주로 주목받는 미서부 네바다주.
약 310만 명이 거주하는 네바다주는 죄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유명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의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톰 라일리 교수입니다.
They're seen as perhaps a liberal state in some sense because it was the first.
네바다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주로 보여집니다. 무과실 이혼을 실제로 제일 처음 추진한 주고요. 어떤 카운티에서는 도박이 허용되고 매춘이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매우 보수적인 기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196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확실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네바다주는 민주, 공화 두 정당을 오가고 있죠. 네바다주 인구는 198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네바다주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 많다고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의 켄 밀러 교수는 설명합니다.
What's happened is the Clark County, which is the county where Las Vegas sits, is now 72% of the voting population in this state.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클라크 카운티를 보면 현재 그 카운티가 네바다주 투표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시골 산악 서부주였던 네바다주가 이제 도시 서부 해안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데이비드 카데나스 씨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There's Vegas and then there's the rest of Nevada. From my knowledge, Vegas tends to be more on the Democrat side.
네바다주에는 라스베이거스가 있고요.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라스베이거스는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반면에 네바다주의 나머지 다른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더 강하죠. 하지만 인구 대부분은 라스베이거스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네바다주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게 밀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So things like wages, things like unemployment, things like housing affordability, just inflation in general.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실업률, 주택 구입,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연료 가격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주에 비해 네바다주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밝혔는데요. 네바다주 대학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Definitely abortion, definitely the economy.
당연히 낙태하고요. 또 당연히 경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교육도 있어요.
I'm kind of broke college kid. I would just like to be able to better afford food.
저는 빈털터리 대학생입니다. 저는 그냥 식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나만 해도 제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바다 주민들은 11월 선거 때 주헌법에 낙태권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바다 여성연구소의 레베카 길 소장입니다.
The issue overall has already proven to be a big driver, a big
전반적으로 낙태 문제는 이미 이전 선거에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이끄는 큰 동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밀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at Trump is being perceived as a candidate unlikely to win Nevada simply because
트럼프는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바다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Good evening, Nevada!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네바다주가 경합주로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이곳에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를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Have you ever had a stray sock?
Yes, in my laundry this week. And you know what? I also had a stray sock last week.
I don't understand. I'm pretty sure I put a pair of socks into the laundry machine, but it came out a stray sock. 세탁기에 양말을 넣었는데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 이런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그런데 양말이 한 짝만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A stray sock.
Stray. S-T-R-A-Y. 길 잃은, 주인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짝 없는 양말을 a stray s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발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꽃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got a bunch of flowers.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꽃 두 다발.
Two bunches of flowers.
바나나 한 묶음.
A bunch of bananas.
바나나 두 묶음.
Two bunches of bananas.
이번에는 꽃다발에서 다발과 비슷하게 묶음이라는 표현, 번들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번치는 꽃다발이나 바나나 묶음처럼 가지런히 묶여있는 것들의 단위를 표현할 때 쓰고 번들, B-U-N-D-L-E, 번들은 뭉치나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옷 한 꾸러미,
A bundle of clothes.
또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소금이나 설탕 한 꼬집 넣으세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설탕 한 꼬집.
A pinch of sugar.
한 큰술도 보죠. 간장 한 큰술.
A tablespoon of soy sauce.
한 방울, 두 방울. 방울은 영어로 뭘까요? 먼저 물 한 방울.
A drop of water.
물 두 방울.
Two drops of water.
물 한 컵, 보통 유리컵을 말할 때 물 한 컵을 뭐라고 할까요?
A glass of water.
차 한 잔.
A cup of tea.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연필 한 다스, 12개는 영어로 뭘까요? 더즌입니다.
A dozen can mean specifically 12 of anything.
A dozen은 12개를 말합니다.
If you bake a dozen cookies, you baked 12 cookies.
만약 당신이 a dozen 쿠키를 구웠다면 당신은 쿠키 12개를 만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것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양말이 한 짝밖에 없을 때?
A stray sock.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 영어로 어떻게 세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수백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지구 국경을 넘어들어가 살인과 강간, 그리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대다수 민간인인 1,200명이 끔찍하게 사망했고 또 250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격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하마스는 그날 악을 저질렀으며 이는 잔인하고 역겨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유대인들 사이에서 깊은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10월 7일 끔찍한 공격과 말할 수 없는 잔인성을 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때 이스라엘 국민에게 분명히 말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유대인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내 지시에 따라 미군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방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10월 7일은 하마스가 촉발한 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분쟁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민간인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 숨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지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며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안보, 존엄성, 평화 속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외교적 해결책이 지속적인 평온을 회복하고 양측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의 날에 우리는 유대인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10월 7일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추모가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